주보 제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보라 식탐자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2005년 5월 제가 반석교회 초대 목사로 내려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가 올랜도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세라소타에서 목회하는 미국인 친구 두 명이 말합니다. 플로리다는 목회하기가 참 힘든 곳이라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플로리다는 다른 주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두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20%가 스노우버즈들입니다.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동북부에서 날아왔다가 봄이 되면 돌아가는 철새들입니다. 둘째, 플로리다에는 청장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TPC 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50세, 55세 이상입니다. 있는 성도들은 계속 세상을 떠나고 젊은 성도들의 유입이 없을 때 교회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셋째, 플로리다 주민들은 영적인데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왜 플로리다에 내려와서 정착하는가? 1년 내내 골프치고 낚시하고 보트 타고 크루즈 여행 다니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올랜도는 특별히 목회하기 어려운 데라고. 왜냐하면 올랜도는 The Entertainment Capital of the World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오락의 수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즐거움의 극치를 제공하는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즈와 씨월드에 둘러싸여 살면서 세상과 분별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랜도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보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참석 교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매 주말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올랜도에서는 교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랜도가 교회하기 쉽지 않은 도시라는 생각은 최근 발표된 미국 10대 죄악의 도시 목록도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목록을 보면 올랜도가 두 번째로 죄된 도시로 랭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inful City, 죄된 도시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랭킹에 사용된 평가 방법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꽤 설득력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랭킹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일곱 가지 죽을 죄, Seven Deadly Sins, 이것에 근거하여 매긴 것이고 이 일곱 가지 죽을 죄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욕죄의 측정 기준으로, 러스트의 측정 기준으로 1인당 스트립클럽, 성인클럽의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음란쇼를 제공하는 업체의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둘째, 교만과 허영죄, 프라이드의 측정 기준으로 1인당 성형외과 의사의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얼굴과 몸을 뜯어고치는 의사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셋째, 분노의 죄, wrath의 측정 기준으로 연간 1,000명당 강력 범죄 건수를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극단적인 표현은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폭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투와 시기의 죄, envy의 측정 기준으로는 연간 1,000명당 절도 건수를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심히 시기하면 훔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색죄, greed의 측정 기준으로는 매년 가처분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죄, gluttony의 측정 기준으로는 비만한 사람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뚱뚱한 사람은 먹는 것을 좋아하고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태, 게으름죄, sloth의 측정 기준으로는 정부의 신체활동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게으름의 극단적인 표출은 자신의 몸조차도 최소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합산했을 때 올랜도가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죄 많은 도시로 평가된 겁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1인당 성인클럽과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고 강력 범죄와 절도 건수가 많고 비만한 사람과 나태한 사람이 많고 기부금은 적게 낸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죄된 도시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는 라스베가스는 놀랍게도 11위로 랭크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의 기준, 인간들이 보는 것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올랜도의 영적인 토양은 정말 척박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이 세상 즐거움과 죄된 삶으로 반들반들한 행길과 같고 자갈밭과 같고 가시 덤불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창립 후 지난 8년 동안 전도하면서 실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의 씨앗들을 나름대로 부지런히 뿌렸지만은 괄목할 만한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올해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달이 되면은 UCF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올 때가 되면은 우리 전도에 나서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또 새 학기를 맞아서 자녀들을 데리고 올랜도로 이사 오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지를 않는가? 주님 방법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던지며 성경과 씨름하던 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6절서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전도의 원칙을, 원리를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16절, 17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린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드시면서 이 세대는 하나님 음성에 무감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놀이에서 누가 피리를 불면 다른 동무들은 춤을 추어야 하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누가 애곡하면 다른 애들은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불었는데도 춤을 추지 않고 세례 요한이 애곡을 했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통회하며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18절과 19절에서 밝히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여기 마지막 부분을 원어를 직역하면 보라 식탐자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설교 제목으로 우리말 성경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식탐자요 술꾼이라는 원어 표현을 고집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원어 표현은 우리말 번역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를 식탐자라고 하고 술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명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말하는 것보다, 즉 형용사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정죄하는, 비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뚱뚱하다고 하는 말과 누가 뚱뚱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여기 식탐자요 술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명기 21장 20절에 나눈 표현과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패역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패역한 아들의 특징의 하나는 식탐가요 술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아들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해야 하는 악이라고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삶은 현저하게 달랐지만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둘 다 미워했습니다. 요한이 이스라엘의 죄를 애도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도 비난했고 예수님이 새 시대의 천국 잔치를 벌이시면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것도 비난했습니다. 요한의 금욕 생활은 귀신의 역사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삶은 죄인의 삶이라고 중상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배우는 것도 거부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삶을 배우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야 하는데 숙연한 메시지든지 심판의 메시지든지 자비의 메시지든지 모두 들어야 하는데 하나라도 들어야 하는데 둘 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는 주님의 지혜를 가리키고 간접적으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나의 삶과 사역이 나와 나의 지혜를 입증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할 때 좌로나 우로나 편중하지 않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영어의 순전한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지만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과 전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죄인들에게 전하지만은 세례 요한과 같이 시종일관 회개하라는 메시지만 전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실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임박한 진노와 회개와 심판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미 임한 천국을 강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문화 밖에서 광야의 선지자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문화 안에서 도심지의 길을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금욕의 삶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것을 촉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으로 천국의 혼인잔치를 지상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 축복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메시지고 둘 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전도자 개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르게 부름받고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두 메시지를 모두 전해야 하고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 타입의 전도의 모습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난 8년간 선포한 메시지와 사용한 전도 방법들을 돌이켜보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죄인들을 친구로 삼고 같이 먹고 마시는 삶이 부족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8월 전도주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슴판에 새기기 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다는 진리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경멸했던 세리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모든 자들, 창기들과 간음한 여인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과 이방인과 접촉하기에 부정한 자들, 기타 평판이 안 좋은 자들, 그들의 친구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이들과 함께 자주 먹고 마시셨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탐식가라고, 식탐자라고 얘기를 하고 술꾼이라고, 술주정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는 물론 전혀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들의 친구셨다는 진리는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잘 압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신 시편 14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죄인들은 모두 멸하시고 자신들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을 정죄하고 멀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다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주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 문으로 읽었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대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희희낙낙하며 멸망의 대로를 치닫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실제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멀리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들,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들,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우매하고 배역하는 자들,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 로마서 1장 32절에서 사형에 처한다고 정하심을 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 같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인 자도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에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지금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대로 이 최후 심판의 날 미루시는 것은 왜 미루시느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올랜도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죄악이 충만한 도시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낙담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소식입니다. 경계해야 할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랜도 바다에는 주님이 낚기 원하시는 물고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부가 나갔는데 낚을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면은 낚을 물고기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죄인들과 잘 어울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했습니다.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셨으면 모든 죄인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환영하시고 식탁 교제를 즐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저희는 믿지 않았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고 뉘우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손가락이 올라가고 정죄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나는 저런 자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과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유년주일학교 총무님과 같이 참 좋은 분이지만은 성품이 좋지만은 교회에 껄렁껄렁한 학생들이 와서 자기 아들 물들까봐 그 학생들을 물리쳤던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우리 아들은 보호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는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꽤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꽤 선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능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교회를 가도 청년부는 청년부들끼리 모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신이 형제되는 사람들한테만 무난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꾸짖으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잘 압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우리의 틀에 박힌 안락한 삶에서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나도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목욕을 했기에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 이걸 기억하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내게 주셨던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는 생일을 맞을 때 우리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청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봤지만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그러나 그 차원에서 끝난다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 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거기에 덧붙여서 초청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과격한 사랑과 거룩과 공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의 삶 누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 말씀 자체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해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 주신 복음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사탕발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신들이 억만금을 주고도 누릴 수 없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알기에 이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야 됩니다. 교회로 가까이 다가와야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이들과 식사 교제하는 데 보내기에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현대판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라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로다 하는 비난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근원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입니다. 우리의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율법하에 있는 자를 위해서는 나는 율법하에 없지만은 율법하에 있는 자처럼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나에게는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고 연약한 자 앞에서는 연약한 자처럼 행하는 겁니다. 왜?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철학을 내세우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 주님이 볼 때 전혀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찢기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여김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왜 주셨습니까? 머리로는 잘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 주님 장원에서 일꾼으로 일할 때 주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기회들 이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 잘 압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찾아가고 죄인들을 초청해서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은 당분간이지만은 사단 마귀가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서 번다 그러더라도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 죄된 돈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의한 재물로 뭐를 하라고 하시는가?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그로서리를 사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예배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드려서 참 풍성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 부분은 잘했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원천적인 이유, 목적, 이것이 달성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 매주 모여갖고 먹고 마시고 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초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니면은 못 오는 사람은 찾아가서 사주는 거예요. 나는 생전 그런 음식 먹지 않지만은 좋은 음식점에 데려가서 먹이는 거예요. 나는 생전 그런 선물 갖고 다니지 않지만 남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과격한 사랑의 삶이 있을 때 수많은 죄인들이 마치 자석에 딸려오듯이 우리에게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올랜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심히 어렵고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올랜도는 척박한 토양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올랜도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데 대한 그 무한한 감격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다른 모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 중심에서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있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심으로써 올해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의 죄인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고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와서 천국 잔치를 맛보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같이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